VOA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 선박 두 척이 지난 8월부터 최소 5차례 북한을 왕래하며 탄약을 수송했다고 미 워싱턴포스트 신문이 16일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이날 영국의 싱크탱크 왕립합동군사연구소가 분석한 위성사진을 근거로 러시아 선박 앙가라호와 마리아호가 8월 중순부터 이달 14일까지 북한 라진항과 군사시설이 있는 러시아 두나이를 최소 5차례 왕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문은 선박 추적 사이트 마린 트래픽 자료를 통해 앙가라호와 마리아호가 이 구간을 운행하기 직전 자동 식별 시스템의 신호를 꺼 위치를 숨겼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신문은 러시아 선박의 라진항 두나이 왕래는 백악관이 발표한 것보다 훨씬 정기적이고 광범위하며 현재 진행형일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13일 백악관은 북한이 최근 몇 주간 장비와 탄약이 실린 1,000개의 컨테이너를 러시아로 수송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또 북한이 러시아가 전쟁에서 많이 사용하는 122mm 다연장 로켓포와 122mm 곡사포 탄약을 생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북한과 러시아는 무기 거래와 군사 협력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북핵 수석 대표들이 17일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과 대북 억제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인도네시아 주재 미국 대사를 겸하고 있는 성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김건 한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을 자카르타로 초청해 3자 협의를 가졌다고 전했습니다. 국무부는 새 수석대표가 이날 미국 대사관저에서 한 협의에서 최근 한반도 상황과 북러 관계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또 북러 간 무기 거래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이날 협의 모두 발언에서 북러 군사협력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북한이 극심한 대내외적 위기에서 탈출구를 찾기 위해 러시아에 손을 내밀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성공 가능성은 전혀 없으며 오히려 국제사회의 비핵화 의지가 북한의 핵 야망보다 더 강력하다는 것을 북한이 깨닫게 할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북핵 수석 대표들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면서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려는 북한의 계획에 관해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전투기가 16일 대북 제재를 감시하는 캐나다 정찰기에 초근접 비행했다고 캐나다 매체가 밝혔습니다. 글로벌 뉴스와 라디오 캐나다 등 캐나다 언론은 북한에 대한 석유 금수 조치를 위반하는 선박을 감시하기 위해 동중국해 항로를 감시하던 캐나다 공군기 오로라호에 중국 전투기 두 대가 안전하지 않고 비전문적인 방식으로 초근접 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전투기 두 대는 5m 이내까지 초근접 비행하면서 여러 차례 조명탄을 쏘고 비행을 방해했습니다. 빌 블레어 캐나다 국방부 장관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며 중국을 비판했습니다. 한편 중국은 캐나다 항공기가 자국 영공을 불법 침입해 조처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러시아의 전략폭격기 편대가 17일 한반도 동해 인근 공역을 비행했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투폴레프 95 전략폭격기 두 대가 수호이 35 전투기의 호위를 받아 7시간가량 한반도 동해 상공을 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세르게이 코벨라시 러시아 항공우주국 장거리 항공사령관은 성명을 통해 이번 비행은 영공 사용에 관한 국제법상 규칙을 엄격히 준수하는 가운데 이뤄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장거리 운항 조종사들은 북극과 북대서양, 흑해와 발트해 그리고 태평양의 중립 수역을 정기적으로 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투폴레프 95 전략폭격기는 핵무기를 탑재하고 원거리 표적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16일 회의에서 러시아가 제안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결의안을 부결했습니다. 러시아가 제출한 결의안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억류하고 있는 이스라엘 인질들의 석방과 인도적 지원 접근, 민간인들의 안전한 대피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안보리는 민간인에 대한 폭력과 모든 테러 행위를 비난하면서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하마스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이 결의안을 찬성 5표, 반대 4표, 기권 6표로 부결시켰습니다. 세계뉴스 김지원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8일 수요일 VOA 워싱턴 뉴스 광장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안소영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과 러시아 간 정상회담에 이어 러시아 외무장관의 방북 계획이 발표되면서 양측 관계가 한층 긴밀해지는 양상입니다. 북한 라진항에서 러시아로 무기를 운송한 화물선이 미국 정부의 제재를 받고 있는 선박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북한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가끔 비가 지나가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2도에서 11도, 최고기온 10도에서 24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2m, 서해 앞바다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한일 북핵 수석대표가 인도네시아에서 만나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를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3국 대표는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 김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17일 최근 몇 주 동안 북한은 러시아에 컨테이너 1,000개 이상 분량의 군사장비와 군수품을 제공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날 자카르타에 있는 인도네시아 주재 미국 대사관저에서 김건 한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미한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무기 반입은 위험하고 불안정하며 러시아의 잔인한 전쟁을 장기화해 인명피해를 크게 늘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is is all the more important given the very worrying developments in the DPRK-Russia relationship. As many of you are aware, the United States confirmed an...
김 대표는 이런 무기 거래는 북한과 러시아 관계에 매우 우려스러운 발전을 고려할 때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북한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할 무기를 전달했다고 공개 경고한 것은 10월 13일에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에 앞서 북한이 2022년 11월에 러시아 정부의 지원을 받는 바그너 그룹에 무기를 전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건 한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지난 금요일 우리는 북한과 러시아 간 지속적인 군사협력에 대한 추가 증거를 목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Last Friday, we witnessed additional evidence of ongoing military cooperation between Pyongyang and Moscow. North Korea's provision of military equipment and munitions to Russia.
그러면서 북한이 러시아에 군사 장비와 군수품을 제공하고 러시아와 북한 간의 특정 핵 또는 미사일 관련 기술을 이전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의 노골적인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북러 무기 이전이 우리의 안보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으며 우리는 계속 협력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본부장은 또 북한이 극심한 대내외적 위기에서 탈출구를 찾기 위해 러시아에 손을 내밀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하지만 성공 가능성은 전혀 없으며 오히려 국제사회의 비핵화 의지가 북한의 핵 야망보다 더 강력하다는 것을 북한이 깨닫게 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와 핵 개발을 규탄했습니다.
Since the previous trilateral meeting at our level in July, North Korea has persisted in launching ballistic missiles and expressing its intent.
나마즈 국장은 지난 7월 3국 북핵 수석대표 회동 이후 북한은 지속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핵 능력 강화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을 금지하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무시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북한이 국제사회의 공동의 의지에 따라 앞으로 의무를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는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미한일 북핵 수석대표들이 최근 한반도 정세와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들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인도태평양, 유럽과 전 세계의 안정과 안보를 위협하며 국제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키는 북한과 러시아 간의 무기 이전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불법 탄도미사일과 대량살상 무기 프로그램과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이 세계 평화와 번영에 가하는 위협을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는 또 새 고위 관리들이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성 김 대표가 미국이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의 외교적 관여에 열려 있음을 재차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새 관리들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하려는 계획과 관련해서도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기로 약속했다고 국무부는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과 러시아 간 밀착이 지난달 정상회담에 이어 러시아 외무장관의 방북 계획이 공식 발표되면서 한층 긴밀해지는 양상입니다. 양국 간 대규모 무기 거래 정황이 포착된 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방북을 위한 실무 협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외무성 초청으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18일부터 이틀간 북한을 공식 방문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도 라브로프 장관의 방북 계획을 동시에 발표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의 방북은 지난달 13일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이루어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입니다. 북러 두 나라의 밀착은 지난 7월 북한의 이른바 전승절을 계기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북한을 방문하면서 가시화됐고 이어 지난달 북러 정상회담 그리고 이번 라브로프 장관의 방북으로 밀착의 강도가 커지는 양상입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평양에서 최선희 북한 외무상 등을 만나 정치와 외교, 경제 등 양국 간 다방면의 교류를 위한 실무 협의를 벌일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북한이 러시아 외무장관의 방북을 사전에 공식 발표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양국 간 협력을 과시하면서 미국과 한국을 압박하기 위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발신하려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사전에 공개하고 또 일정을 향후 진행하게 되면은 북한이 보도를 아마 또 대대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거는 그만큼 이제 외교적 형식을 빌려서 밀착을 과시하고 이걸 대미 견제용, 폭넓게는 뭐 대남 견제용 의미도 있겠죠. 그런 의미를 다분히 내포한 그런 외교적 행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 대선 1년 열흘 앞두고 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까지 두 개의 전장을 상대하는 부담스러운 상황을 북러가 반미연대를 강화하는 기회로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고유한 동국대 명예교수는 북한은 반미전선을 놓고 중국과의 관계 급진전이 어려워지면서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대미 장기전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미 또는 한미일 유대가 강화되고 규칙기반 질서라든가 자유주의 연대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서서 대응한다는 논리로 북한은 북러 간 관계에 이제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고 북한 주민들에게는 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안보 불안감이 있으니까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그 안보 불안감을 좀 완화시키는 역할을 할 테고
북러 간 대규모 무기 거래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면서 양국 밀착이 한층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지난 13일 브리핑에서 북한이 1,000개 넘는 컨테이너 분량의 군사장비와 탄약을 러시아에 제공했다면서 위성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미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영국 싱크탱크 왕립합동군사연구소를 인용해 8월 중순부터 러시아가 민간 선박 두 척을 이용해 북한으로부터 군사 물자를 들여온 정황이 포착됐다고 16일 보도했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임을출 교수는 북한이 북러 정상회담 전에 이미 러시아의 대규모 탄약 지원에 나선 정황을 감안할 때 가급적 빨리 러시아와의 관계를 전면적으로 바꿔나가려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자기들이 탄약을 러시아에 제공함으로 인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반응권이 높아진 상황. 이런 상황을 활용해서 국익을 최대한 챙기는 게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질질 끌기보다는 그러니까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 일정을 최대한 단축시켜서 압축적으로 성과를 내는 게 실익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라브로프 장관이 방북 기간 중 북한 측과 푸틴 대통령의 북한 방문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달 러시아 방문 기간 중 푸틴 대통령을 북한으로 초청했고 러시아 측은 푸틴 대통령이 수락했다며 방문 시기는 라브로프 장관의 10월 평양 방문 등 외교 채널을 통해 합의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러 간 무기 거래가 생각보다 빠르게 대규모로 그리고 노골적으로 진행되는 양상이라며 국제사회 비난에 크게 개의치 않겠다는 이런 태도로 미루어 푸틴 대통령의 방북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러시아도 본격적으로 북한에 탄약일 가능성이 높지만 그것을 수급받고 있다는 상황이니까 그렇다면 북한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그런 측면에서 뭐 제일 좋은 거는 결국 푸틴이 와야 되는데 이 정도면 푸틴이 올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 북한이 지속적으로 러시아에 무기 공급을 하느냐에 따라서 푸틴이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물출 교수는 라브로프 장관이 방북 기간 중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 푸틴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 베이징에서 1대1로 포럼을 계기로 18일 개최되는 시진핑 국가주석과 푸틴 대통령 간 중러 정상회담 논의 결과도 북한과 공유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 라진항에서 러시아로 무기를 운송한 화물선이 미국 정부의 제재를 받고 있는 선박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를 오갈 때 선박 자동 식별 장치를 끈 상태로 운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북한에서 러시아로 무기를 운반한 선박은 러시아 선적의 앙가라호입니다. 8,811톤급 화물선인 앙가라호는 지난 5월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과 국무부의 제재 목록에 오른 선박입니다. 당시 미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전쟁을 이유로 앙가라호와 이 화물선을 소유한 M리싱사를 독자 제재했습니다. 불법 행위로 미국 정부의 제재 목록에 오른 선박이 불과 3개월 만에 북한 해역에 진입해 또 다른 제재 위반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결의 1718호 등 다수의 대북 결의를 통해 북한의 무기 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BOA가 국제해사기구 IMO의 국제통합해운정보시스템 GISIS 자료에서 앙가라호의 등록 정보를 확인한 결과 실제로 앙가라호는 러시아 모스크바 소재 M리싱사 소유로 나타났습니다. 앙가라호는 지난 2018년 오션 에너지호라는 이름으로 한국 마산항에 입항한 기록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한국해양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당시 오션 에너지호는 중국 상하이를 출발해 마산에 도착한 뒤 약 이틀 후 싱가포르로 떠났습니다. 당시 오션 에너지호에는 외국 국적의 선원 23명이 탑승했습니다. 또한 선박의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아태지역항만국통제위원회 자료에는 앙가라호가 2018년 중국 저우산항에서 안전검사를 받은 기록이 남아있는데 다만 당시 소유회사는 M리싱이 아닌 마린 트랜스쉬핑으로 기재됐습니다. 마린 트랜스쉬핑은 미국 정부가 앙가라호 등을 제재할 당시 제재 목록에 추가한 회사입니다. 물론 유엔 안보리의 제재와 달리 북한과 러시아 등 제3국이 미국의 독자 제재를 지켜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재 대상자들의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는 것은 물론 미국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금지되면서 사실상 국제무대에서 퇴출당하는 효과로 이어진다는 게 미국 정부의 판단입니다. 이는 앙가라호와 M리싱, 마린 트랜스쉬핑 등과 거래를 하는 제3국 개인이나 회사가 세컨더리 보이콧, 즉 미국의 2차 제재를 감수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BOA는 국무부에 미국 제재 대상인 앙가라호가 북러 무기 거래에 관여한 것에 대한 논평을 요청한 상태로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 백악관은 지난 13일 북한이 컨테이너 1,000개 분량의 군사장비와 탄약을 러시아에 제공한 과정이 담긴 위성사진을 공개하면서 불법 행위에 가담한 두 척의 선박 중 한 척을 앙가라호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BOA는 14일 위성사진을 분석해 북러 무기 거래 현장인 라진항에 지난 8월 이후 대형 선박이 최소한 4척 입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앙가라호는 최근 약 두 달 동안 선박 자동 식별 장치 AIS를 끈 상태로 운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OA가 선박의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 자료를 확인한 결과 앙가라호는 지난 8월 10일 러시아 오호츠크해를 끝으로 더 이상 AIS를 통한 신호를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AIS 신호가 포착되지 않는다는 건 운항을 하지 않고 있거나 AIS를 끈 채 운항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가 공개한 위성사진에서 운항 장면이 포착된 만큼 앙가라호가 의도적으로 AIS를 끈 상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AIS는 선박 스스로 자신의 위치를 외부에 알리는 장치로 국제해사기구 IMO는 국제수역을 운항하는 선박들이 AIS를 상시 켜둔 상태로 운항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하지만 앙가라호는 지난 8월 이후 AIS를 끈 채로 운항하며 자신의 위치 정보를 감추고 있는 것입니다. 나타샤 브라운 IMO 언론정보서비스 담당관은 16일 앙가라호가 AIS를 끄고 운항 중인 것과 관련한 BOE의 질의에 선박이 항해 중이거나 정박 중일 때 AIS를 항상 작동시켜야 한다는 지침은 매우 명확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선장이 AIS의 지속적인 작동이 선박의 안전 혹은 보안을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하거나 보안 사고가 임박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AIS를 끌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해적 출몰처럼 선박의 보안이 위협받을 때 AIS 작동을 중단시킬 수 있다는 설명인데 이는 러시아와 북한 해역을 왕래한 앙가라호에는 적용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대북제재 위반 선박이 AIS를 끄는 사례는 과거는 물론 최근에도 볼 수 있습니다. 최근 BOE는 북한 유조선 두 척이 중국 해역에 출몰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선박은 중국 해역에 진입하며 위치 정보를 외부로 드러낼 뿐 중국 해상을 벗어날 땐 곧바로 AIS를 껐습니다. 또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은 지난해 발행한 보고서에서 다이아몬드 8호와 호콩호, 뉴콘크호, 수블리코 등이 2021년 북한 서해에서 불법 선박 간 환적을 하는 장면이 위성사진 등을 통해 확인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AIS 기록을 통해 이들의 운항 기록을 살펴보면 대부분 2020년을 끝으로 더 이상 항해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위성사진에선 운항 기록이 확인되지만 AIS를 통한 기록이 없다는 건 의도적으로 AIS를 끈 상태로 운항을 지속했다는 의미입니다. 지난 2017년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2397호는 북한 깃발을 달거나 북한이 운영하는 선박들이 안보리 제재 감시를 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AIS 의무 조항을 무시하는 데 우려한다고 지적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이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영국 외무부 대변인실은 14일 성명을 통해 영국은 불법적인 전쟁을 위해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공급받기로 한 러시아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우리는 북한이 러시아에 대한 무기 공급을 중단하고 러시아의 무기를 판매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한 약속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조달하는 것은 스스로 찬성표를 던진 결의 등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며 국제무대에서 푸틴의 절박함과 고립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돈과 군사 장비 혹은 기술의 이전은 안보에 대한 유엔의 오랜 노력을 크게 훼손하고 영내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무장 강화는 인근 나라와 영내 및 전 세계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강력한 제재 체제의 대상이라며 우리는 북한이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한 것에 대해 큰 대가를 치르도록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13일 북한이 컨테이너 1,000개 분량의 군사장비와 탄약을 러시아에 제공했다며 지난달 7일과 8일 북한 라진항에 적재된 300여 개 분량의 해상 운송 컨테이너가 촬영된 위성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무기거래와 군사협력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난달 25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비난하는 성명을 통해 최근 북러 간 만남을 친선적이며 정상적인 대외관계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달 20일 안드레이 보르소비치 쿨릭 주한 러시아 대사는 미국과 한국 언론이 과장되게 유포하는 추측들은 아무 근거가 없다며 북러 무기 거래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미국의 안보 전문가들은 북러 간 추가 무기 거래 정황이 나온 데 크게 우려하면서 미국이 관련 정보 공개를 강화해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북러 무기 거래에 맞설 현실적 대응 방안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무기 제공을 고려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 출신의 토마스 신킨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은 16일 북한이 러시아에 최근 컨테이너 1,000개 이상 분량의 무기를 지원한 새로운 정황이 밝혀진 데 대해 매우 심각한 진전이라며 강하게 우려했습니다.
Well, it's a very serious development. It's very clear that Putin and Kim came to an arrangement.
신킨 선임연구원은 이날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9월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한 내용을 즉각 이행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게 포착된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천여 개의 컨테이너에 들어있는 물품이 무엇이든 군사 관련 물품이 러시아 국적의 선박을 통해 북한에서 러시아로 운송됐다면 이것은 심각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지난 13일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지난달 초부터 한 달간 러시아에 총 1,000개가 넘는 컨테이너에 군사장비와 탄약을 실어 보냈다는 내용을 위성사진과 함께 공개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대북 결의를 통해 모든 북한 무기와 관련 물자의 수출을 금지하고 모든 국가가 자국 선박을 이용해 북한으로부터 무기 및 관련 물자를 조달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또 북한은 지원의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전투기와 지대공 미사일, 전차, 탄도미사일 생산 장비 등을 포함한 군사적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면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한 무기의 반대급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한다면서 미국 정부가 지적한 군사기술들을 북한이 획득한다면 한국에 큰 잠재적 위협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전 주한미국 대사는 VOA에 우크라이나와의 불법 전쟁을 1년 반이나 치른 러시아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포탄과 단거리 로켓에 대한 대가로 김정은에게 어떤 무기와 기술을 제공할지는 현재로서는 정확히 알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언급한 모든 범주는 한국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질적, 양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난 9월 북러 정상 간 만남에서 도출된 합의가 현실화되는 정황이 드러난 상황에서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관련국들은 이제 북러 간 무기 거래를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실질적 방안들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북러 무기 거래 정보 공개 작전을 더욱 강화하고 한국 등 다른 국가들도 이에 동참해야 한다는 제언이 잇따랐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 차원은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은 러시아 침공 초기부터 러시아를 난처하게 만들 목적으로 국제적 책임을 위반하는 그들의 중요한 활동을 공개하기 위해 민감한 정보를 선별적으로 공개해왔다면서 계속된 북러 무기 거래 정황 폭로도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Well, the United States has from the beginning of the Russian invasion selectively revealed some very sensitive intelligence.
그러면서 미국은 한국, 일본 등 다른 나라들의 도움을 받아 북러 간 무기 거래에 대해 매우 주의 깊게 관찰해 왔다면서 다른 국가들도 이러한 무기 거래 정황에 대해 더 많이 폭로한다면 북러 양국의 불법 행동에 대한 국제 사회의 주의가 더욱 환기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토머스 신킨 선임연구원도 미국의 정보 공개 작전이 북러의 나쁜 행동을 강조하고 많은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전쟁과 관련해 지금까지 자신들의 대응과 행동을 반성하게 만들며 국제적 압력을 강화하고 태도를 바꾸도록 하는 데 유용한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It will sort of highlight the bad deeds and it will cause a lot of countries
다만 그 자체로 실제 거래에 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면서 미국과 다른 동맹국들은 실제 거래를 막기 위한 더 적절한 대응은 무엇인지 심각히 고려해야 하며 정보 공개에 다른 국가들이 참여해 좀 더 촘촘한 감시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외교적으로 미국과 한국, 일본 등이 취할 수 있는 현실적 조치가 많지 않다는 데 대부분의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Now, The U.S. and other countries may sanction particular individuals or entities in Russia.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미한일 독자 제재의 경우 무기 이전과 관련해 러시아와 북한의 특정 개인과 단체를 제재할 수 있지만 상징적 조치의 성격이 강하다면서 실질적으로 타격을 입히기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을 비호하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국제사회가 모두 참여하는 제재망을 추가로 구축하기도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 아울러 군사적 조치 역시 우크라이나 전과 이스라엘 등 중동 위기로 미국이 두 개의 전선에 직면해야 할 수도 있는 현재 상황에서 북한과의 충돌로 또 다른 전선이 형성되는 것을 미국은 달가워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한 것처럼 한국도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직접 제공하는 방안이 북러 양국을 모두 아프게 할 수 있는 실질적 대응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I think a question for South Korea is whether it wants to respond by providing weapons directly.
세이모 조 장관은 한국은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 무기 제공 대신 폴란드 등 주변 국가에 우회적으로 무기를 제공하는 방식을 택해왔다면서 이제 북한이 러시아에 직접 무기 제공에 나선 만큼 한국도 같은 방식으로 대응할지 여부를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그것은 매우 분명한 대응 방법이 될 것이라면서 북러 간 무기 이전을 막을 수는 없더라도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받은 러시아를 아프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수석 부참보도 최근 한국 정부 관료 및 전문가 그룹과 이 문제에 관해 여러 차례 토론을 갖고 제언을 했다면서 한국이 현 시점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대응 방안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 무기 제공을 꼽았습니다.
Perhaps the most important thing that South Korea could do since its own security is being undermined since
북러 무기 거래의 결과로 북한이 원하는 여러 군사 기술을 획득한다면 한국군이 큰 피해를 입을 것은 자명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세계적으로 입증된 한국의 선진 군사 장비와 기술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함으로써 우크라이나전을 치르고 있는 러시아 군대에 적절하고 상응하는 보복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러시아가 한국의 안보를 약화시키는 것에 대응해 한국도 러시아의 안보를 약화시키는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매우 강력한 메시지를 러시아에 전달할 것이며 그것은 매우 적절하고 강력하며 즉각 이행 가능한 조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교전 국가에 무기 수출을 금지한 국내 정책을 이유로 서방 국가들의 우크라이나전 무기 지원 요청을 거절하고 인도적 지원에 집중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 우크라이나에 지뢰 탐지기와 지뢰 제거 장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발표했으며 최근 인도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23억 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 계획을 발표하는 등 지원의 폭을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대각관 국가안보회의 북한 담당 선임국장으로 재직하며 북한에 대한 제재 문제에 깊이 관여했던 앤서니 루지에로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국장은 북러 무기 거래 근절을 위해서는 강력한 제재 조치가 여전히 가장 실효적 방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제재가 상징적 조치에 그치는 이유는 그만큼 충분하고 촘촘하게 제재망을 가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여전히 미국과 동맹국 정부는 북한의 수출입을 최대한의 자원을 동원해 강하게 압박 및 겨냥하지 않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I would disagree with people who describe sanctions as symbolic. I mean,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 유럽 등 같은 생각을 가진 동맹국들은 북한과 러시아가 서로 다른 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제재를 촘촘히 가동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북한의 수익 창출 창구를 강력히 제재하는 방식으로 그들의 돈줄을 노리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토머스 신킨 선임연구원도 지금과 같은 각국의 독자 제재 방식으로는 제재 효과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 과거 방코델타 아시아 방식의 세컨더리 보이콧, 즉 2차 제재를 재가동하는 방안도 미국 등 국제사회가 염두에 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한국과 일본 등 역내 유관국뿐 아니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문제에 관계된 유럽 국가들까지 같은 생각을 가진 모든 국가들이 연대해 공해상 불법 무기 차단과 확산 방지에 협력하는 등의 북러의 불법 행위에 대한 광범위한 대응 구상을 마련하는 것도 미국 정부가 주도해야 할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현장으로 지목한 라진항과 북러 접경지에서 한밤중에 빛이 새어나오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밤에도 무기 선적 등의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라진항 일대를 한밤중에 촬영한 최근 위성사진에서 불빛이 관측됐습니다. BOA가 8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이 일대 모습을 담은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 위성사진을 확인한 결과 라진항에서 정기적으로 밝은 빛이 발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라진항은 지난 13일 백악관이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현장으로 지목한 곳입니다. 앞서 BOA는 이 지점을 촬영한 위성사진을 분석해 지난 8월 26일부터 10월 12일 사이 부두에 정박한 최소 4척의 선박과 부두에 놓인 컨테이너 더미를 발견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촬영한 야간 위성사진에서도 밝은 빛이 관측되면서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선적 작업이 밤에도 이뤄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낳습니다. 나사의 야간 위성사진은 빛의 세기를 하얀색과 회색, 어두운 회색, 검은색 순으로 표시하는데 라진항의 부두 일대는 밝은 회색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부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기간인 2020년 이후 사실상 선박의 입출항이 끊겼습니다. 이에 따라 이 일대에서 빛이 발산되기 시작한 것도 최근의 현상입니다. 두만강을 사이에 둔 북러 접경 지역의 북한 쪽 지대도 최근 한밤중에 밝은 빛이 포착되기 시작한 곳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에 뒤덮인 주변과 달리 유독 이 지점만 밝은 회색과 하얀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조러 친선다리에서 선로를 따라 북한 쪽으로 약 2km 내려온 이 지점은 통상 북한에서 러시아로 향하거나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넘어온 열차가 정차하는 곳입니다. 또한 올해 1월 백악관이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가 이뤄졌다고 지목한 곳이기도 합니다. 특히 BOE는 이 일대 위성사진을 분석해 이곳에 정차하는 열차의 수와 화물의 양이 지속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전했는데 야간을 촬영한 위성사진에서도 이와 일치하는 움직임이 포착된 것입니다. 라진항과 마찬가지로 열차가 정차하는 북러 접경지대 또한 야간에까지 작업이 이뤄지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빅터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한국석좌는 지난 7일 BOA 워싱턴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상업용 위성사진을 보면 북러 국경지대인 하산을 지나는 열차가 많이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며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는 걱정스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So in satellite imagery, commercial satellite imagery that we're taking, we see a dramatic uptick in rail cars.
이어 러시아로 향하는 탄약이 실렸는지 러시아가 북한으로 뭔가 보내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북러 정상회담 이후 열차 통행이 이어지고 있다며 양국 밀착과 함께 달라진 분위기를 주목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결의 1718호 등 다수의 대북 결의를 통해 북한의 무기 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도 대통령 행정명령 등을 근거로 북한과 무기를 거래하거나 무기 분야에서 협력한 개인과 기관 등의 독자 제재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과 러시아는 무기 거래와 군사협력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25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비난하는 성명을 통해 최근 북러 간 만남을 신선적이며 정상적인 대외 관계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달 20일 안드레이 보르소비치 쿨릭 주한 러시아 대사는 미국과 한국 언론이 과장되게 유포하는 추측들엔 아무 근거가 없다며 북러 무기 거래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중국은 탈북민 강제 북송을 중단하고 북한은 탈북민에 대한 고문 등 인권 유린 행위를 중단하라고 태영호 한국 국회의원과 시민단체들이 촉구했습니다. 워싱턴 백악관 앞에서 집회를 연 이들은 국제사회가 함께 나서서 북송 위기에 내몰린 탈북민들을 구출하자고 호소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과 북한 자유연합 등 북한 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이 16일 워싱턴 백악관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Stop forceful repatriation. Stop forceful repatriation. Stop forceful repatriation.
집회 참가자들은 시진핑은 한국인 살해를 멈추라, 중국은 탈북민 북송을 멈추라 등의 고우가 쓰인 피켓을 들고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 북송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중국이 중국 내 억류 중이던 탈북민 수백 명을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끝나자마자 강제 북송했다고 말했습니다. 태 의원은 이날 집회에서 오늘 우리 모두는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 북송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 북송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면서 지난 몇 주간 중국 정부는 탈북민 수백 명을 북송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아직 얼마나 많은 탈북민이 중국 감옥에 구금돼 있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oday we are all here to express our strong protest and want to urge the Chinese government.
복수의 북한 인권 단체와 탈북민 가족들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9일 밤 수백 명의 탈북민들을 북중 접경 지역을 통해 강제 북송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통일부도 강제 북송된 탈북민의 구체적인 숫자는 확인하지 않으면서도 다수의 북한 주민이 중국 동북 삼성 지역에서 북한으로 송환된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태 의원은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을 히틀러의 유대인 학대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태 의원은 우리는 북중 두 나라 모두에서 강제 북송된 탈북민들이 북한에서 고문을 당하고 심지어 공식 기소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중국 정부가 탈북민들을 강제 북송하는 것은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강제 수용소로 추방한 것과 매우 흡사하다고 말했습니다.
We are very well aware that any North Korean defectors who were forcibly repatriated.
태 의원은 이어 침묵은 죽음이라며 우리는 소리 높여 공식적으로 항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유엔 난민 협약 및 의정서와 고문 방지 협약이 당사국입니다. 유엔 난민 협약은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난민을 추방하거나 송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문 방지 해답 또한 어떤 당사국도 고문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추방, 송환, 인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미한 양국과 유엔 등 국제사의 계속된 강제북송 중단 촉구에도 최근 수백 명의 탈북민을 강제북송했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중국에는 이른바 탈북민들이 없다며 중국 정부는 탈북민 문제에 대해 항상 책임 있는 태도를 유지하면서 적절히 대처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국내법과 국제법 그리고 인도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태의원은 최근 한덕수 한국 국무총리가 황저우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미국 정부와 국제사회도 중국의 강제북송 중단 압박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So this shows that South Korea alone cannot stop this forceful repatriation.
대의원은 또 지난주 VOA 보도를 통해 강제북송 사실이 알려진 김초록 씨와 관련해 국제사회가 함께 나서서 김 씨 구출 캠페인을 벌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북한의 식량난이 극심했던 지난 1998년 15살의 나이에 중국에 팔려가 자신보다 30살가량 많은 중국인 남성과 결혼해 딸을 낳고 살다가 지난 4월 중국 공안에 붙잡혀 25년 만에 강제 북송됐습니다.
우선 저는 국제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저는 해야 된다. 그래서 각국 정부와 정치인들에게 이 문제를 좀 크게 떠들어서 중국 정부가 최소한 그 김초록 씨에 대해서 북한에 그를 처형하거나 뭐 수용소에 보내지 말라고 중국이 요구하게 하고 또 북한도 이제 그를 처형하거나 수용소에 보내지 않도록 결국 외부에서 이렇게 캠페인을 통해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수전 슈얼티 북한 자유연합 의장은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은 매우 끔찍한 상황이고 이것은 가족에 관한 일이라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 일은 비인간적이고 야만적이며 불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It's a horrible situation. This is about families. And what she's done is inhumane, barbaric, and illegal. And as I've pointed out,
슈얼트 의장은 또 우리는 강제북송에 관련된 이들을 제재하고 그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한국과 우리 정부가 그렇게 해야 하고 국제사회가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We need to sanction them and hold them accountable. And South Korea needs to do that. We need to do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needs to do that. And I also believe long-term,
그러면서
we need to boycott
장기적으로는 중국을 보이콧해야 한다며 모든 것이 중국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어렵다는 건 알지만 중국이 이 잔인한 행위를 멈출 때까지 보이콧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제 캠페인과 함께 미얀 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중국이 반인도적인 강제 북송 행위를 멈추도록 중국 상품 보이콧 등 경제적 제재와 압박을 가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이날 집회에는 최근 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김모 씨의 고모 김에스더 씨도 참석했습니다. 김 씨는 탈북민들의 구출을 위해 미얀 양국이 좀 더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에스더 씨는 한국 헌법에 따르면 탈북민들도 한국 국민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이고 외교적으로 더 효과적으로 나서서 이 무력한 탈북민들을 구출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Korean government should have been more active and more diplomatically effective to negotiate with China to rescue.
한국의 탈북 여성 단체인 뉴코리아 여성연합의 북한 여군 출신 이소연 대표는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뿐 아니라 인권 침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 강제 북송된 탈북민들이 북한에서 탈북을 시도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극심한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북한으로 돌아간다면 그 안에서 한국으로 가려고 했다, 탈출을 시도했다라는 것 하나 때문에 정치범 수용소에 가서 평생 나오지 못하고 가준 고문과 폭행과 또는 성폭행과 정말 먹고 사는 것조차도 해결이 안 돼서 정말 하루하루 죽을 날만 기다려야 될 것이고요.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행사 말미에 중국은 강제 북송을 중단하라고 영어와 한국어로 반복해 외쳤습니다. 이들은 중국이 탈북민 강제 북송을 멈출 때까지 그리고 북한이 북송된 탈북민에 대한 박해를 중단할 때까지 계속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준호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최근 미국 상원의원 대표단과 만나 첨단 기술 분야에서 한국과 뉴욕의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고 상원 민주당 대표가 밝혔습니다. 뉴욕 주지사는 한국과의 첨단 기술 분야 협력 강화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상원 민주당 대표인 척 슈머 의원은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반도체 및 기타 첨단 기술 연구 개발에서 한국과 뉴욕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하고 개인적으로도 이를 약속해 준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상원 의원 대표단을 이끌고 한국 등 아시아를 순방하고 돌아온 뉴욕주의 슈머 의원은 13일 성명을 통해 한국에서 윤 대통령과의 면담과 관련해 이같이 밝히며 뉴욕과 한국 간 이런 협력은 뉴욕의 나노테크 콤플렉스에 있는 뉴욕 크리에이츠와의 파트너십을 포함한다고 밝혔습니다. 슈머 대표는 또 윤 대통령이 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국과 한국의 협력은 양국 동맹의 핵심이며 뉴욕이 그 중심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 주지사도 한국과 뉴욕의 첨단 기술 분야 협력 강화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캐시 우컬 뉴욕 주지사는 이날 관련 성명에서 한국 과학기술연구원과의 파트너십은 뉴욕주를 반도체 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우리 임무의 가장 최근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미한 경제협력은 미국 연방상하원 의원 방한의 주요 의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을 낮춰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국내 제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반도체 등 핵심 첨단 산업 강국이자 주요 동맹국인 한국은 매력적인 파트너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 의원들은 자신의 정치적 기반인 해당 지역구에 대한 한국 기업의 투자 유치에 큰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의회가 반도체 등 첨단 산업 활성화를 위해 미국에 투자하는 해외 기업들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반도체 지원법을 제정한 것도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를 이끈 한 계기가 됐습니다. 한편 슈머 대표를 포함한 상원 의원 대표단은 지난주 중국, 한국, 일본을 차례로 방문한 뒤 귀국했습니다. 공화당의 마이크 크레이포, 존 케네디, 빌 캐시디 의원과 민주당의 매기 핫산, 상원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인 존 오소프 의원 등 상원 의원 6명이 대표단에 포함됐습니다. 핫산 의원실은 13일 관련 성명에서 핫산 의원과 대표단은 특히 한국에서 윤 대통령을 만나 미국과 한국 간의 지속적인 협력 분야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상원 의원들은 러시아와 북한 같은 저국들에 맞선 미한 간 지속적이고 긴밀한 안보 파트너십과 특히 미국이 반도체 지원법의 일환으로 핵심 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가운데 양국 간 경제 파트너십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대표단과의 면담에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테러 공격을 규탄했다며 대표단은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지지를 재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국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미 상원 의원 대표단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핵 위협이 더욱 노골적으로 돼가고 있다며 이런 때일수록 한미일 3국이 강력한 연대와 결연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윤 대통령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미국의 경제 관련 입법이 양국 협력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입법과 이행 과정에서 미의회가 계속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고 한국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2도에서 11도, 최고기온 10도에서 24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2m, 서해 앞바다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신일주 흐린 가운데 비 소식 있습니다. 최저 11도, 최고 18도. 수풍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는 가운데 최저 8도, 최고 16도. 강계에 구름 많고 오후에는 비가 지나가겠습니다. 최저 5도, 최고 15도. 평양 구름 많고 역시 오후에 비 소식 있습니다. 최저 8도, 최고 22도. 안주 구름 많은 가운데 비 소식 있고 최저 7도, 최고 18도. 남포 구름 많고 오후에 비가 지나갑니다. 최저 10도, 최고 23도로 예상됩니다. 청진 구름 많고 최저 8도, 최고 20도. 선봉 구름 많은 가운데 오후 한때 소나기 소식 있습니다. 최저 8도, 최고 20도. 삼전 역시 비 소식 있습니다. 최저 0도, 최고 10도. 장진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는 비 소식 있습니다. 최저 영하 2도, 최고 14도. 해산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 역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영하 1도, 최고 16도. 해주 구름 많은 가운데 최저 10도, 최고 21도. 개성 오전에 구름 구름 많고 오후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7도, 최고 20도로 예상됩니다. 10월 18일 목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 모두 들으셨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V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의 안소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뉴델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G20으로 알려진 세계 최대 경제국 회의에서 야심찬 의제를 내놨습니다.
This is an important moment for the United States to demonstrate our global leadership.
바이든 대통령은 이는 미국의 국제적인 지도력과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대한 중요한 도전들을 해결하기 위한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포용적인 성장과 지속가능한 개발에 투자하고 기후위기에 대처하며 식량 안보와 교육을 강화하고 세계 보건과 보건 안보를 증진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우리의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비전을 갖고 G20 정상회담에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We made progress on issues like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reform.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가난하지도 부유하지도 않지만 과거에는 자격이 없었던 국가들을 위해 다자개발 은행 개혁과 같은 문제들을 진전시켜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부채 탕감과 난방구의 사회기반시설 수요 증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인도와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프랑스와 독일, 그리고 유럽연합과 함께 새로운 경제 회랑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는 획기적인 공약을 내놨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는 인도와 유럽, 중동, 이스라엘을 연결하고 철도와 운송수단을 통해 운송과 에너지 공급, 그리고 디지털 연결을 통해 인도와 중동, 그리고 이스라엘을 연결하며 이를 통해 혁신적인 경제 투자를 위한 커다란 기회를 열어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 같은 다자개발은행의 개혁과 규모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투명하고 질 높은 투자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이 주도하는 어떤 노력도 중화인민공화국, 중국을 해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나는 중국이 경제적으로 성공하는 것을 보고 싶지만 규칙을 지키면서 성공하는 것을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G20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또 다른 문제는 러시아의 잔혹하고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침공이었습니다. 비록 정상회담의 공동선언이 러시아를 명시적으로 비난하지는 않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유엔 헌장의 원칙을 지키고 주권과 영토 보전을 존중하며 정의롭고 지속적인 평화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국제사회의 가장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실무회담에 대한 약속의 표시로 오는 2026년에 G20 정상회담을 개최할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비어의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 선박 도척이 지난 8월부터 최소 5차례 북한을 왕래하며 탄약을 소송했다고 미 워싱턴포스트 신문이 16일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이날 영국의 싱크탱크 왕립합동군사연구소가 분석한 위성사진을 근거로 러시아 선박 안가라호와 마리아호가 8월 중순부터 이달 14일까지 북한 라진항과 군사시설이 있는 러시아 두나이를 최소 5차례 왕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문은 선박 추적 사이트 마린 트래픽 자료를 통해 안가라호와 마리아호가 이 구간을 운행하기 직전 자동 식별 시스템의 신호를 꺼 위치를 숨겼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신문은 러시아 선박의 라진항 두나이 왕래는 백악관이 발표한 것보다 훨씬 정기적이고 광범위하며 현재 진행 행위일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선 13일 백악관은 북한이 최근 몇 주간 장비와 탄약이 실린 1,000개의 컨테이너를 러시아로 수송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또 북한이 러시아가 전쟁에서 많이 사용하는 122mm 다연장 로켓포와 곡사포 탄약을 생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북한과 러시아는 무기 거래와 군사 협력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북핵 소속 대표들이 17일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과 대북 억제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인도네시아 주재 미국 대사를 겸하고 있는 성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김건 한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외무상 아시아대양주 국장을 자카르타로 초청해 3자 협의를 가졌다고 전했습니다. 국무부는 새 수석 대표가 이날 미국 대사관저에서의 협의에서 최근 한반도 상황과 북러 관계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또 북러 간 무기 거래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이날 협의 모두 발언에서 북러 군사협력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북한이 극심한 대내외적 위기에서 탈출구를 찾기 위해 러시아의 손을 내밀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성공 가능성은 전혀 없으며 오히려 국제사회의 비핵화 의지가 북한의 핵 야망보다 더 강력하다는 것을 북한이 깨닫게 할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북핵 수석 대표들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면서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하려는 북한의 계획에 관해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전투기가 16일 대북 제재를 감시하는 캐나다 정찰기에 초근접 비행했다고 캐나다 매체가 밝혔습니다. 캐나다 언론은 북한에 대한 석유 금지 조치를 위반하는 선박을 감시하기 위해 동중국해 항로를 감시하던 캐나다 공군기 오로라호에 중국 전투기 두 대가 안전하지 않고 비전문적인 방식으로 초근접 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전투기 두 대는 5m 이내까지 초근접 비행하면서 여러 차례 조명탄을 쏘고 비행을 방해했습니다. 빌 블레어 캐나다 국방부 장관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며 중국을 비판했습니다. 한편 중국은 캐나다 항공기가 자국 영공을 불법 침입해 조처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16일 회의에서 러시아가 제안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결의안을 부결했습니다. 러시아가 제출한 결의안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억류하고 있는 이스라엘 인질들의 석방과 인도적 지원 접근, 민간인들의 안전한 대피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안보리는 민간인에 대한 폭력과 모든 테러 행위를 비난하면서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하마스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이 결의안을 찬성 5표, 반대 4표, 기권 6표로 부결시켰습니다. 안보리에서 결의안이 통과되려면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5개 국가의 거부권 행사 없이 최소 9개 나라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해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하마스를 비난하지 않음으로써 러시아는 무고한 시민들을 잔혹하게 다룬 테러 집단을 비호하고 있다며 이는 터무니없고 위선적이며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바실리 네벤자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서방국들이 분쟁 종식에 대한 세계의 기대를 저버렸다고 비난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16일 이스라엘의 요아브 칼란트 국방장관과 전화회담을 갖고 양국 간 공조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사브리나 싱 미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오스틴 장관이 갈란트 장관에게 신속한 안보 지원과 분쟁 확대 방지를 위한 미국의 계속된 헌신을 거듭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또 민간인의 안전을 강조하면서 가자지구에 안전한 식수 공급을 위해 노력해준 갈란트 장관에게 사의를 표했다고 싱 부대변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보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저녁 한반도 시각 8시부터 자정까지 보내드리는 VOA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10시까지 단파 9,350, 9,490, 12,080kHz,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 밤 11시부터 자정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시각 새벽 4시부터 6시까지는 단파 5,875, 7,365, 7465kHz, BOA 새벽 방송은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